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두 주 전에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한 여자 선수가 캘리포니아의 샌 마틴 코르바의 골프장에서 열렸던 US 여자 오픈 골프대회에서 은퇴식을 행했습니다. 박세리 선수. 그동안 20여 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날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가슴에 많이 와 닿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 근처에서 이분도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집안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이 선수가 아주 유명해진 이후부터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또 잘 자라온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애틋함이 간 선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박세리 선수는 1998년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챔피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에게 그동안 골프는 몇몇 사람만 그런 누리는 운동으로만 알고 있었던 한국 사회에 골프의 대중화 그리고 국민들이 골프를 어떻게 치는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한국 골프계에서는 전설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박세리 선수 이후로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골프 선수가 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박세리 키즈라고 부릅니다. 요즘 너무나 유명한 박인비, 신지혜, 뭐 김인경 요분들은 또 박세리 키즈 1세대인데 그 다음으로 뭐 계속해서 지금 한국 여자 골퍼들이 LPGA, 뭐 미국에서든 세계에서든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다라는 것 그것의 출발점이 박세리 선수였다라는 것 1998년 US 오픈에서 모든 국민들이 감동한 공이 워터 해저드에 빠져기 직전에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공을 쳐올려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승을 차지한 그 장면이 당시 IMF 외환위기로 신음하던 한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환하게 웃는 박세리 선수. 그녀의 기록을 보면 골프 대회에도 여러 대회가 있는데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이 메이저 대회 5회 우승 그리고 LPGA 투어에서 25회 우승 한국인으로서는 현재까지 최다승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지난달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었던 박인비 선수가 있는 것 이전으로 2007년에 한국 선수는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입니다. 골프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세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세리는 골프의 재능으로 우승하는 게 아니라 혹독한 연습의 결과로 우승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도 겪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가 살아온, 자라온 환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이 주먹계에 그 몸을 담았었던 경력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박세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골프 선수로 키우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5시 반에 기상을 시켜서 6km 구보를 시킵니다. 물론 아빠랑 같이 뛰었다는 거죠. 15층짜리 아파트를 5회 동안 오르락내리락 계단 오르기 시켰다고 합니다. 샷을 훈련시키는데 샷은 하루에 800회, 퍼팅은 하루에 600회를 매일매일 6학년 때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6학년 아이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1시간 이상을 요가를 하게 했고요. 이 아이가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끝나면 저녁 10시가 되더래요. 그럼 그때 씻고 자야 되는데 아빠가 그날 마음에 좀 안 들면 퍼팅 연습 더 하고 오라고. 이 아빠는 자기 딸이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운동 그 골프 선수에게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담력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한밤중에 묘지에다 데려다 놓고 묘지 위에서 스윙 연습을 하라고 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박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이죠. 박세리가 미국의 언론에 주목받고 모든 대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퍼팅과 흔들리지 않는 그 스윙 자세를 보면서 모든 미국 언론의 해설가들은 이렇게 별명을 불렀습니다. 박세리는 골프 기계다. 15년 가까이 옆을 보지 않게 오직 앞만 보고 달리라고 눈 가리게 한 경주마 있죠. 그 경주마처럼 아버지의 혹독한 지도 아래 연습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녀에게 2004년, 이제 2004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박세리에게는 해였는데요. 왜냐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몇 승 이상을 해야 되는데 2004년에 박세리 선수가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해였어요. 근데 문제는 2004년 이후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뷰한 박세리 선수의 그 인터뷰를 보면 박세리 선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관리를 정말 못했던 거였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배터리가 닳아 충전이 필요한데 충전은 안 하고 매일 진통제 한두 알 먹고 낫겠지 하면서 경기를 치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와 성공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던 박세리. 꼭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날 이후부터는 필드에 나가면 앞이 다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박세리를 향해서 예외 없이 한국 언론은 많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돈을 많이 벌더니 헝그리 정신이 떨어졌다. 자기들이 벌어놓은 것도 아닌데, 벌어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박세리의 슬럼프는 2년 넘도록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또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슬럼프가 와도 나는 극복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골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나에게 골프만 가르쳐줬지 쉬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내가 다른 외국 선수들에게 부러운 것은 그들은 골프를 즐기며 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즐기며 골프하는 법을 못 배웠거든요. 2년의 긴 슬럼프에서 벗어난 박세리는 이후 이전만큼 최정상의 선수로 기록을 남기진 못했지만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금년까지 선수 생활을 해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고 8월부터 시작되는 그 리우 올림픽에 여자 국가대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사랑하는 후배들, 자기처럼 이렇게 골프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라고 진솔한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를 본받고 박세리 키즈 한마디로 자기를 본받아서 선수가 돼서 지금도 최정상의 경기에 임하는 그런 후배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대화나 훈련이 끝나면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서 즐기는 것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이 박세리 선수는 후배들에게 지금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박세리 선수의 두 사진을 보았습니다. 1998년 US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그 감격으로 환히 웃는 박세리. 20년의 골프 생활을 마감, 선수의 생활을 마감하면서 은퇴하면서 그동안 지내왔었던 그 모든 그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게 아마 잘 지냈다 하면서 그 감격으로 웃는 울음. 박세리 선수의 1998년부터 그의 삶에서는 첫 번째 웃음 이후로 계속해서 그를 더 쪼우고 더 긴장하게 하고 더 경직하게 했던 인생이 15년을 이어갔다면 나머지 한 4년, 5년은 박셀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즐겼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들은 조금 더 일찍 알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화시켜서 문제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실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그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을 세상에 나누라고 하는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연약하고 실수 많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사람들한테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 길을 궁리했던 그 연약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은 아브라함을 드디어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뜻이 뭘까요? 아이삭. 영어로는 우리가 아이삭하고 부르는데 이삭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웃음아, 이삭아, 이삭아 부르는 말은 그 사람들이 같은 말이니까요. 뜻이 웃음아, 웃음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웃음이라고, 그 아들을 이 웃음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막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대접을 받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년 후에 너희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날 거다. 1년 후에. 그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텐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와 자기 남편이 애를 낳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확인합니다. 너 왜 웃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그거 못할까 봐 그러냐? 하고 막 다구치십니다. 당황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안 웃었는데요. 당황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물러나십니다. 너 웃었어. 이제 웃음 논쟁이 이어가잖아요. 1년 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사라의 품에 건강한 산의 아이가 안겨짐으로 진짜 사라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웃었다라고 했어요. 그 웃음, 그렇게 웃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나와 함께 웃게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인생이 웃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삭의 말입니다. 이삭이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유는 사람은 생각하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넘어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우습게 되었, 정말 진정으로 웃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삭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길게 장수한 인물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5세, 요셉 110세, 이삭 180세. 근데 그렇게 길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참 길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180세 가장 장수한 이삭의 이야기는 엄밀히 따지면 오늘 본문이 다예요. 다른 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삶을, 아니 이삭의 삶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본문이라는 거죠. 주목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의 모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돼야 될 건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180세 장수한 이 이삭의 삶이 26장에 한 번 이렇게 에피소드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삭은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가만 묵상하면서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한번 쫓아가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삭에게는 평생,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청소년기의 경험을 기억한다면 평생을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모리아 산의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새벽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야 얘야 하고 막 일으키는 거예요. 나랑 어디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작더미를 자기한테 이렇게 쥐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손에는 칼 한 자루하고 횃불 한 자루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장작을 짊어지고 어쩔 수 없이 군말 없이 따라갔지만 아니나 다를까 산 꼭대기 올라가더니 자기를 마치 짐승 잡는 것처럼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픔도 이해되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충격받을 이삭의 충격, 이삭의 공포. 13살에서 15살 정도라고들 하는데요. 그때 이삭의 그 나이가.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영웅적인 사건일 수 있었지만 이제 겨우 13살밖에 안 된 이삭에게는 죽음의 위협, 믿었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어쩌면 공포가, 두려움이 이삭이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간직한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만 온 게 아니라 목회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물론 금년에는 저희 두 아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고 또 버지니아에 그냥 걔들은 살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지만 저보다 좀 젊은 후배 목사님들의 자녀들, 꼬맹이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밤새 얘기를 하고 밤새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자녀, 패스터 키즈,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큰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경험이 와닿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앞둔 아이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꼭 저한테 볼멘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그 말을 들으면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일 학교에서 말썽 핀다고 혼난 거예요. 그냥 말썽 피면 혼나는 건 사실인데 꼭 그 혼내는 말에 아마 선생님이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목사 아들 아니야? 아빠가 목사지 왜 내가 목사야? 이 말이 거기에 담겨있는 불만이었고 본인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있는 건 같은데 기쁨은 없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아빠 따라서 교회는 항상 와야 되는데 그 온 교회에서 본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그 마음은 잘 못 느끼며 신앙생활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삭의 삶을 보면 큰 사고친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의무감으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편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이삭은 신중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결혼도 얼마나 신중했는지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나중에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지만 사고를 안 쳤다는 얘기죠. 보통 같았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동네에서 그냥 얻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함부로 얻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 짝하고 해야 돼. 그 말에 함부로 나서지 않고 40살이 되도록 신중하게 기다렸던 이삭이었습니다. 자녀 낳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다른 족장에 비해서 오직 한 여인, 레베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 한 명만 사랑하는 아내로 두고 평생을 살았는데요. 20년이 넘도록 자녀를 못 낳거든요. 그럼 보통 시도를 하잖아요. 누구 또 다른 여자를 얻든지 양자를 얻든지 20년을 신중하게 기다렸던 이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앞에 나서서 막 일 저지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력서가 깨끗하죠. 그렇지만 이삭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웃음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신중은 했는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름 그대로 웃음이 없는 이삭. 늦게 얻은 쌍둥이 아들들의 불화.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것이,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른 거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가장 부모가 기쁘거든요. 근데 자녀 두 딸랑 아들 둘 있는 거, 네가 먼저 나왔냐, 내가 먼저 나왔냐, 내가 장자 권한을 축복을 받냐, 왜 내 거 뺏어갔냐, 죽냐 사냐. 아마 평생에 고통이고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삶을 대변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냥 펌프에 우물 만들어내는 그 개념이 우물 판 얘기가 아니라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그 광야, 그 사막에 오아시스라는 말은 뭡니까? 우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 마을이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이 그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 오가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는, 정말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상권이 개발되어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곳에 생활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곳이 지금 26장에 말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 물 하나 쫄쫄 나와가지고 거기서 몇 명만 먹게 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한 부족을 살리고 한 마을을 형성하고 그 마을을 통해서 다른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을 판 것에서 우물이 나온다라는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 중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인생에서 대박 사건이죠. 근데 이삭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손만 대면 대박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7번 정도 이삭은 우물을 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7번 팔 때마다 성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팠으면 성공했냐는 거예요. 파다 말 수도 있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날 때까지 판 것 같다 이거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창세기 25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또 발견나는 하나님의 희한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실수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연약함을, 넘어짐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레베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럼 자기 생각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사람들이 뺏어가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남편을 죽여야 되거든요. 남편을 죽이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 돼서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환경 때문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의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또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이전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뭐 잘했다고 이런 복을 주시는지.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좀 혼 좀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구차한 이삭.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징계와 벌 대신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왜 이러실까?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관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너짐이 거기서 끝나고 그 연약함과 그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이 되어지면 그게 또 복이 돼요. 근데 그냥 실수는 실수로 남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연관도 안 돼요. 실수했다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끝내면 그건 저주가 돼버려요.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연약함은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 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면 그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복의 역할을 그때부터 더 잘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 다음 단계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게 회복시켜줘요. 근데 그 회복이 이제 회복되고 나서예요. 그 회복이 자기만을 위한 복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시켜 부어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거리가 돼요. 세상의 논리로 변질되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아주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 이후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회복이 나에게만 머물게 된다면 그 복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배 아프게 하는 복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삭이 큰 부자가 된 것에 배가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떠돌이 주제, 우리 땅인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부자가 됐어? 다 우리 거 아니야 저거?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복인데 어떻게 된 복이 이삭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이삭을 견제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투게 만드는 근거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물이 나온 것이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이 다 잘 알아가지고 우물을 파는 아주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파고 주고 파고 주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걸고 판 거예요. 목숨을 걸고 판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불을 유지하려고 드니까 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세상 사람들 말한 대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떼, 소떼, 자기 가족들 그 많은 종들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온 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우리 거. 누구도 못 와. 울타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나가다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물 좀 줘 했을 거예요. 이유가 다 있죠. 야 우리 먹여야 될 양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축들도 다 먹이 어려울걸?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들 먹기 시작하면 물 금방 바닥나.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판 사람은 내가 팠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동네 사람은 거긴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서 나온 물 우리 거야. 싸움은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양보한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쫓겨난 거거든요. 새가 불리하거든요. 동네 사람들 다 모으면 떠돌이 이삭은 아주 작은 떠돌이 부족에 불과하거든요. 싸움이 번지고 싸움이 커지면 뭐요? 이삭은 알아서 도망가야 돼요. 파는 우물 아깝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죠. 떠나야 됐어요. 떠나고 떠나고 떠난 이야기예요. 떠나서 그 많은 가축들 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 불어난 사람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우물을 또 파는 거죠.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지루한 우물 파기 싸움, 열심히 우물 판 이 우물이, 이 싸움이 언제 그치냐면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의 우물 파기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달합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렀더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책을 가지시면 꼭 뒤에 지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지도를 보면 그랄 땅은 이삭이 시작한 그 그랄 땅은 팔레스타인의 아주 남쪽에 위치한 땅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부엘세바까지 간 이삭의 여정을 보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핵심, 팔레스타인의 한 가운데. 원래 부엘세바로 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살다 살다 자기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갔는데 실패하고 빼앗기고 쫓겨서 결국은 팔레스타인의 한가운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던 이삭의 삶. 이삭의 삶은 밝은 수채화하기보다는 아마 어둡고 침침했었던 담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열심을 다해서 살아냈지만 그의 삶에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툼이 끊이질 않았었던 것이죠.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우물을 하나 파놨더니 못된 주변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뺏어먹으려고 드니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투쟁으로 그러나 밀리고 밀려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이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런 때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칠 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싸울 힘도 잃게 되었을 때. 부엘세바에 도착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삭과 동행하셨다라는 그 말. 이삭에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삭이 나중에 깨달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열심을 다 냈습니다. 우물을 팠고 또 팠고 또 팠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속에서는 다툼, 분쟁, 분노, 움켜짐, 빼앗김. 그 속에서는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부엘세바 이전까지 우물을 파던 이삭의 모습은 웃음 없는 인생. 경쟁에서 이기려는 열심과 그 속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성공하겠다라고 경직되게 달려가는 그 굳은 얼굴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우물 파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웃음, 그것은 이삭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겠죠. 이삭은 드디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것을 절절히 깨닫고 나서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웃음을 되찾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웃음이 회복되자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 이후로 등장하는 화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을 때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경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같이 논아먹고 살자. 네 우물, 내 우물 함께 협력하자. 네 목자들이 우리 동네 오면 우리 우물 쓰게 해줄게. 우리 목자들도 니네 동네 가면 먹게 해주자.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삭은 세상에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직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밀릴까봐?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갈까봐? 내 노년의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이 결과가 안 나올까봐? 오늘 부엘세바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은 반드시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복받는 거야. 그 음성 들으시고 이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삭이 아마 이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젠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이제 마음껏 나누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오늘
주신 그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손에 움켜쥐며 발버둥칩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웃음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잃어버렸던 웃음을 주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것을 되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과 나누는 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회복의 역사, 진정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정말 그 무너졌었던 그 아버지 그 악착같은 그 아버지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회복하지 못했었던 그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은 주님 아버지 복종이 아니라 웃으면서 주님을 감당하고 주님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속에서 온전히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같이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주님 열심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기쁨으로 웃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이 이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나눔과 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얼굴이 환한 얼굴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주님 앞에서 웃어가며 세상을 향해 웃음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